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또다시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방송된 미 CBS 방송과의 대담에서 나는 중국이 우리와 공정한 거래를 하길 원하며 우리처럼 시장을 개방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모두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했으며 중국도 이에 보복 관세로 대응하며 양국 간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2016년 대선 개입을 언급하며 중국도 선거에 개입했다며 중국이 더 큰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최근 중국이 미국의 여론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전례 없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힘을 이용해 작은 나라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은 다음 달 말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기간 중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6일 모스크바를 방문한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밝혔습니다.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15일 기자들에게 비건 특별대표와 내일 회동을 할 예정이라며 한반도 정세에 관한 전반적인 논의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8월 취임한 비건 특별대표가 러시아를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앞서 비건 특별대표의 북측 협상 파트너인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지난주 러시아를 방문해 모르굴로프 차관과 쿵시아누 중국 외교부 부부장 등 3자 회담을 열고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남북한이 남북 철도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다음 달 말에서 오는 12월 초 사이에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과 북한은 15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9월 평양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고위급 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보도문을 발표했습니다. 남북한은 이를 위해 경의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는 10월 하순부터 동해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는 11월 초부터 착수하는 한편 도로 공동조사 일정은 문서 교환의 방법으로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고위급 회담 남측 수석 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회담 뒤 유엔사의 협의 문제는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남북이 합의된 일정이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16일 베트남을 방문합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매티스 장관은 과거 사이공으로 불렸던 호치민시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또 베트남전 당시 미군이 주둔했던 비엔호아 공군기지를 찾고 응워스원 린 베트남 국방장관과 회담할 계획입니다. 이는 베트남과의 군사협력 강화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에 앞서 매티스 장관은 지난 1월 베트남을 방문해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가졌습니다. 또 3월에는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스노가 베트남 다낭에 입항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의 이번 방문은 베트남의 권력 변동기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난 9월 전 다익광 국가주석이 사망하자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응위엔 푸종 공산당 서기장을 국가주석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타이완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자국으로 초청했습니다. 타이완 총통실은 15일 성명을 내고 천젠런 부총통이 14일 로마 교황청에서 교황을 면담하고 타이완으로 초청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교황은 이 자리에서 차잉원 총통에게 안부를 전하며 타이완을 위해 기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총통실은 덧붙였습니다. 다만 교황이 초청을 받아들였는지 방문 시기 등 구체적인 교황청 반응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관측통들은 타이완이 교황청과의 단교 가능성을 우려해 교황을 초청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20일 중국과 교황청은 중국 내 가톨릭 주교 임명 방식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6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지난 5월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결혼식이 있었죠. 바로 영국의 해리 왕자와 미국 여성 메건 마클 씨의 결혼식이었는데요. 마클 씨는 미국에서 태어난 흑인 혼혈로 배우 출신인데다 이혼 경력이 있는 여성이다 보니 보수적인 영국 왕실의 일원이 된다는 사실에 많은 화제를 모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해리 왕자와 마클 왕자비가 결혼 5개월 만에 임신 소식을 알리며 다시 한번 세계인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왕실 업무를 관장하는 켄싱턴 궁은 15일 해리 왕자 내외가 내년 봄 첫 아이의 출생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아기가 태어나면 영국 왕위의 계승 서열 6위인 아버지 해리 왕자 이어서 7위에 오르게 됩니다. 켄싱턴 궁은 성명에서 왕자 내외가 이 행복한 소식을 대중들과 나누게 돼 기뻐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임신 발표 직전인 15일 호주 시드니에 도착한 해리 왕자 부부는 16일 동안 뉴질랜드와 피지 등을 방문하는 두 번째 해외 순방 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기온 27도로 흐린 날씨 보이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오늘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남도 동해안 지방은 차차 흐려져 밤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에서 11도, 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 밭바다에선 1에서 2미터를 일겠고 서해북 밭바다는 0.5에서 1미터를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7도에서 18도, 신의주는 7도에서 17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7도에서 20도, 함흥은 5도에서 19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7도에서 17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자, 영국의 메건 마크 왕자비가 곧 엄마가 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전설적인 영국의 여성 걸그룹 스파이스 걸스가 부릅니다. 엄마는 나의 친구이자 나에게 사랑을 주는 존재라고 노래하는 마마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 언론인 피살 의혹과 관련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을 현지로 급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미국 정치에 대한 중국의 개입 또한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주미 중국 대사는 근거 없는 의혹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중국이 일부 프로축구 선수를 차출해 군대식 훈련을 시키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최근 터키에서 발생한 사우디 국적 언론인 실종 사건과 관련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현지를 방문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5일 트위터를 통해서 먼저 밝힌 내용인데요. 자말 카슈기 기자 피살 의혹에 관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 폼페오 장관을 사우디아라비아로 파견한다는 겁니다.
Mike Pompeo is leaving literally within an hour or so. He's heading to Saudi Arabia. We are going.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허리케인 피해 상황을 둘러보기 위해 플로리다 주로 떠나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폼페오 장관이 약 1시간 내 출발한다고 확인했는데요. 폼페오 장관이 사우디 국왕과 면담하고 또 터키도 방문할 예정이라면서 철저한 조사를 다짐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 국왕과 통화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15일 살만 빈 압둘 아지즈 알 사우드 이 사우디 국왕과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살만 국왕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면서 또 관련 의혹을 매우 강하게 부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악당들의 소행일 수도 있는 것처럼 들렸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미국과 사우디 사이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14일 미 CBS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 60분에 출연했는데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우디를 제재할 가능성을 엿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We're going to get to the bottom of it and there will be severe punishment.
네,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할 것이고 실종된 사우디 언론인인 이 자말 카쇼기 씨가 사우디 영사관 안에서 살해된 것으로 판명이 된다면 사우디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자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알려지자 사우디 측에서 강한 반발이 나왔죠.
네, 사우디 국영통신은 익명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우디는 경제 제재 부과 위협이나 정치적 압력, 거듭된 허위 주장 등 자국을 깎아내리려는 어떤 위협이나 시도도 전면 거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에 제재를 부과할 경우 자체적으로 더 큰 경제적인 행동으로 보복하겠다면서 그러면 국제 유가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하지만 사우디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알려지자 그 영향이 곧바로 나타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처벌 발언이 알려진 뒤 이 사우디 주식시장은 7% 급락했습니다. 이후 회복세를 좀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미국 연방의원들 역시 사우디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제프스 플레이크 상원의원 등 지난 주말 시사 프로그램에 이 대담자로 나온 의원들은 사우디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하고 이를 위해 연방의회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의원들 사이에선 사우디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다죠.
네, 이 상원 외교위 소속인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의원은 사우디에 대한 무기 판매에 이 제동을 거는 움직임이 의회 내에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무기 판매 중단에 동의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Think of that, $110 billion. All they're going to do is give it to other countries, and I think that would be very foolish for our country.
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무기를 팔지 않으면 1,100억 달러는 결국 다른 나라로 가게 될 것이라면서 미국에 있어 매우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사우디가 다른 나라로부터 무기를 대신 살 것이란 얘기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5월에 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했는데 이 자리에서 1,100억 달러 무기 판매 계약을 따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 미국과 사우디 간의 긴장을 가져온 이 사우디아라비아 국적 언론인 실종 사건, 어떤 사건인지 좀 정리해보고 가죠.
네, 이 사우디 반정부 언론인인 자말 카쇼기 씨는 이 미국 워싱턴포스트 신문의 기고가로 그동안 사우디 왕가를 이 공개 비판해왔는데요. 지난해부터 미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2일 이 터키 국적 약혼자와 이 결혼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구하기 위해서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사우디 총영사관을 방문했다가 돌연 실종됐습니다.
자, 사우디 정부는 카쇼기 씨가 볼일을 보고 영사관에서 나갔다고 주장하고 있지요.
네, 하지만 터키 당국은 사우디 정부가 카쇼기 씨를 살해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터키 정부는 사우디 왕실이 보낸 암살범들이 영사관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 카쇼기 씨를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한편 이번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사우디와 터키 양국이 함께 조사에 나설 수도 있다는 말도 들리던데 이건 무슨 말인가요?
네, 터키와 사우디 국영방송이 각각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이 사우디 살만 국왕이 14일 밤 전화 통화를 갖고 이번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양국 공동조사단을 꾸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또 15일 이 터키 수사관들이 이스탄불에 있는 사우디 총영사관을 방문해서 현장 조사를 벌일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요. 사우디 국왕은 터키와의 공동조사 외에 자체 조사도 지시했습니다.
지구촌온의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이 무역과 보복 관세 등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4일 CBS 방송 대담에서도 미국에 대한 추가 보복 관세 조치를 또 언급했는데요. 자, 주미 중국 대사가 이런 미국의 조처들에 대해 입을 열었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중국에 대한 이 추가 보복 관세 조치를 언급했는데 그러자 이 추이텐카이 주미 중국 대사는 중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여러 의혹 이런 것들이 다 근거가 없다면서 반발했습니다. 추이 대사는 14일 폭스뉴스 방송에 출연해서 이 중국 외교의 기본 원칙 가운데 하나가 다른 나라 내정에 간섭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중국은 이런 원칙을 고수하고 있고 이를 입증해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추이 대사가 언급한 의혹들 가운데 최근 주목을 받은 것이 바로 중국의 미국 선거 개입 의혹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CBS 방송 대담에서 미국 정치와 선거에 대한 중국의 개입이 2016년 대선 당시 러시아 개입 의혹보다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 역시 이 중국이 다음 달 중간선거와 2020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여론 조작을 시도한다고 주장을 했던 바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중국 관영 매체가 게재한 미국 신문의 광고를 인터넷 트위터에 올려서 중국이 선전전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죠.
맞습니다. 추이 대사는 하지만 논란이 된 이 차이나 데일리의 의견 광고는 신문에 돈을 내고 독자 의견란을 사서 광고를 낸 것이라면서 미국 언론이 하는 방식을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현재 양국 간 가장 첨예한 사안은 바로 무역과 관세가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총 2,500억 달러어치의 신규 관세를 부과한 상태인데요. 중국도 이에 맞서서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대담에서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그런 가능성을 제기했는데요. 중국이 공정한 거래를 하기를 원하고 또 미국처럼 시장을 개방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추이 대사는 여기에 대해 어떤 생각을 밝혔습니까?
네, 중국은 무역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이때까지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왔냐며 미국은 큰 그림을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의 지식재산 도용 주장 역시 중국 국민들에게는 불공정한 처사라고 말했는데요. 중국의 인구가 14억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5분의 1에 해당하는데 다른 나라의 기술을 도입해서 이런 발전을 이뤄내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추이대선 하지만 이 양국 정상 간의 관계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걸로 보고 있었다고요?
네, 양국 간의 긴장이 팽팽하고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이 상호 이해에 기반했고 업무 관계도 좋다면서 이런 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중국이 일부 프로축구 선수를 차출해서 군대식 훈련을 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자세히 알아보죠.
네, 최근 중국축구협회 CFA가 축구선수 55명을 동부 산둥성의 군기지로 불러모았습니다. 선수들이 군인들처럼 머리를 짧게 깎고 이 교관들의 지시에 따라 훈련하는 모습이 국영방송 이 CCTV를 통해서 방영됐는데요. 군복 차림의 선수들이 강의실에 모여서 13일 벌어진 이 중국과 인도 간의 경기를 관람하는 모습도 화면에 잡혔습니다.
네, 자 이번에 차출된 선수들 어떤 선수들인가요?
네, 모두 25살 미만인 어린 선수들인데요. 2부 리그 선수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중국의 일부 이 프로축구 리그인 슈퍼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소집 훈련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아직 슈퍼리그 시즌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는데요. 시즌 중에 우수 선수들을 빼가면서 이 경기 운영에 차질을 주게 됐다는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훈련 기간이 긴가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부터 뭐 12월 28일까지 거의 석 달에 걸쳐서 진행되는데요.
예.
먼저 첫 한 달에는 이 신병 훈련과 사상 교육 등 군사 훈련을 받고 그 뒤 축구에 집중하게 된다고 합니다. 차출된 선수들은 6경기 정도 이 소속 구단 경기에 나가지 못하게 됐는데요. 중국 축구협회가 이달 초에 이런 계획을 발표하자 일부 축구 애호가는 이 중국 축구가 죽은 날이라면서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이 이들 선수를 차출한 이유가 뭡니까?
뭐 선수 기량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중국 축협은 이번 훈련이 젊고 뛰어난 선수들에게 더 나은 훈련을 제공하고 또 국가 대표팀을 위한 인재 풀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설명했는데요. 일각에서는 협회가 이들 선수들로 이 두 개 팀을 새로 만들어서 중국 국내 리그나 동유럽 프로리그에서 경쟁하게 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사실 축구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죠.
맞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21세기 말까지 이 중국을 축구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나타낸 바 있는데요. 앞서 중국 정부는 2025년까지 이 축구를 하는 인구를 5천만 명으로 늘리겠다고 했고요. 또 2050년까지는 중국 국가대표팀이 국제 랭킹 상위에 오르게 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국은 2020년까지 축구 유치원 만 개를 전국에 열 계획입니다.
네. 자, 이런 투자에 힘입어서 중국 축구 좀 많이 성장을 했습니까?
아니요. 아직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 축구 대표팀은 여전히 국제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중국팀이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던 건 2002년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 그때 단 한 번뿐입니다.
네, 지난 주말에 국가대표팀 평가전이 있었는데요.
네, 지난 13일 중국 대표팀도 이 인도를 상대로 경기를 벌였는데요. 이 중국에서 열린 홈 경기인데도 한 골도 넣지 못한 채 이 무승부로 경기를 마감했습니다. 인도가 워낙 약체 팀인데도 한 골도 넣지 못한 건데요. 그러자 중국인들은 마르첼로 리피 감독을 당장 경질해야 한다면서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과연 이 어린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중국축구협회의 군대식 훈련이 성과를 보일 수 있을지 많은 사람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허리케인 마이클로 큰 피해를 본 플로리다주를 방문했습니다. 지금까지 허리케인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최소한 18명에 달합니다. 100년 이상 전통을 가진 유통업체 시어스가 결국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이 입학 사정에서 동양계 학생들을 차별했다는 소송을 다루는 재판이 15일 시작됐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에 허리케인으로 큰 피해가 난 지역을 방문했군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15일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플로리다 주를 방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항에 마중 나온 릭 스콧 플로리다 주지사에게 재해 대응이 아주 훌륭했다고 칭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연방정부가 현재 음식과 물, 전기를 공급하고 집을 잃은 사람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부부는 이날 플로리다를 방문한 뒤에는 역시 허리케인 피해가 난 조지아주도 찾을 예정입니다.
자, 지난주 미국 남부에 허리케인 마이클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 10월 10일이었죠. 이 플로리다 북부 지역에 상륙해서 이 미국 남부 지역을 휩쓸고 지나갔는데요. 바람 속도가 최대 시속 250km에 달했고 일부 해안가 지역에서는 이 높이가 3.7m에서 4.3m에 달하는 높은 파다가 들이닥쳤습니다.
네, 자, 이 허리케인으로 지금까지 사망자가 몇 명이나 나왔습니까?
로이터 통신은 지금까지 최소한 18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최소한이라면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단 말이군요.
맞습니다. 지금 구조대가 이 허리케인 때문에 무너진 곳을 수색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사망자가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실종자도 많은데요. 가장 피해가 큰 이 플로리다주 멕시코비치 같은 경우는 실종자가 여전히 46명에 달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지역별로는 그럼 사망자 수가 어떻게 됩니까?
네, 역시 플로리다주가 9명으로 가장 많고요. 버지니아주 5명, 노스캐롤라이나주 3명, 그리고 조지아주가 1명입니다.
자, 현장 사진과 영상을 보니까 이 허리케인이 상륙한 플로리다 해안 지역이 그야말로 초토화가 됐더군요.
그렇습니다. 이 가운데서 특히나 이 멕시코 비치하고 파나마 시티가 큰 피해를 봤습니다.
자, 미국 언론들은 특히 이 멕시코 비치 상황을 주로 전하더군요.
맞습니다. 이곳이 작은 해안가 도시인데요. 이 허리케인이 상륙하면서 그야말로 뭐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네. 자, 멕시코 시티를 찍은 이 항공 사진을 보니까 뭐 정말 이 풍비박산이란 말이 실감이 나더라고요.
네. 허리케인이 오기 전에 찍은 사진하고 허리케인이 지나간 뒤에 찍은 이 항공 사진을 비교해 보면요. 입을 담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예.
사진을 보면 바다에 면한 건물 구조물들이 거의 다 부서진 모습이 보이기 때문인데요. 릭 스콧 플로리다 주지사는 멕시코 비치가 마치 폭격을 맞은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So many families have lost everything. Homes are gone. Businesses are gone. Roads and infrastructure along the storm's path have been destroyed.
네, 많은 가정이 모든 걸 잃었다면서 멕시코 비치가 싸움터 같다고 스콧 주지사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앤서니 켈리 멕시코 비치 경찰국장은 VOA에 현장을 보면 울컥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멕시코 비치에서는 1,700명이 투입돼서 수색과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자, 허리케인이 지나간 지 시간이 좀 됐는데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관련 당국이 아직 이 수색하고 구조 작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건물이나 집 안에서 사상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구호 작업도 진행 중인데요. 하지만 이 전기나 전화, 수도 그리고 인터넷이 끊어진 곳이 아직도 많습니다. 이 관련 당국은 이 전기 같은 경우에는 복구하는 데만 수주가 걸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허리케인 마이클이 남기고 간 피해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아직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인 캐런 클라크 앤 컴퍼니사는 피해 규모를 80억 달러 정도로 봤고요. 기상정보 제공업체인 에큐웨더는 피해 규모를 약 300억 달러로 추산했습니다.
자, 그럼 허리케인 마이클 피해에 대한 이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책은 나왔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플로리다주에서 잔해 제거와 비상구호에 드는 비용을 일정기간 연방정부가 100% 지급한다는 포고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15일 플로리다로 떠나기에 앞서 인터넷 트위터에 구조와 구호에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허리케인 마이클을 계기로 다시 기후변화가 허리케인에 미치는 영향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14일 이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눈길을 끄는 말을 했더군요.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CBS 방송 탐사보도 프로그램인 60미닛과 인터뷰한 내용이 이날 나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 기후변화를 부인하지는 않지만 이 현상이 사람이 만든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가 변하는 건 맞는데 이게 사람 때문인지는 확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이 기후 변화를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근데 이날 방송에서는 기존 태도에서 좀 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하지만
기후변화를 막으려고 돈을 많이 쓰고 일자리를 많이 잃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그러면서 이 기후변화 대책을 요구하는 과학자들이 일정 정도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듣고 계십니다. 역사가 오래된 유통업체인 시어스가 파산 신청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시어스가 파산을 신청할 것이라는 말이 나왔었는데 결국에 15일 법원에 파산 신청 가운데 하나인 챕터 11을 신청했습니다.
네, 챕터 11이라면 시어스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챕터 11은 이 빚을 갚을 수 없는 기업을 이 법원 감독 아래서 회생정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반면에 이 챕터 7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챕터 7은 이 회생 가능성이 없는 회사를 그대로 청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네, 그럼 파산하더라도 시어스가 완전하게 없어지는 건 아니군요.
맞습니다. 이 시어스가 이번에 파산을 신청하면서 이 전국에 있는 매장 142개를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어스가 687개 매장에 종업원이 약 6만 8천 명이 있습니다.
자, 시어스라면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업체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이 시어스가 1886년 이 리처드 시어스 씨가 이 우편으로 시계를 파는 회사를 만든 것에서 출발을 했고요.
예.
1906년에 주식을 상장했고 1945년이 되면 매출이 10억 달러에 달하는 등 이 한때는 미국 유통업계를 대표하는 회사였습니다.
네. 자, 미국 유통업계 대표 주자였던 시어스가 이렇게 무너진 이유가 뭘까요?
뭐 간단합니다. 시장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고요. 또 경쟁에서 진 겁니다. 최근에 이제 아마존 같은 인터넷 상점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데 시어스가 이 온라인으로 중심축이 넘어가는 시장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예.
또 이 월마트나 타겟 같은 비슷한 유통업체와의 경쟁에서도 완전하게 밀려났습니다. 시어스는 뭐 이미 지난 1991년에 미국 최대 유통업 채라는 타이틀을 월마트에 넘겨줬었습니다.
네, 뭐 사실 월마트나 타겟이 다양한 물건 아주 싸게 잘 팔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시어스가 파는 물건들이 이들 업체들에서 살 수 있는 물건하고 비교하면요, 다양하지도 않은데다가 싸지도 않아서 시어스가 점점 시장 점유율을 뺏기면서 구석에 몰렸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최근에 이 시어스 같은 대형 소매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자주 들리네요.
맞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장난감 판매업체죠. 토이저러스였는데 경향년에 시달리던 토이저러스도 올해 챕터 11을 신청한 바 있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15일 명문 하버드대학과 관련된 재판이 시작됐군요.
그렇습니다. 이날 미국 동부 보스턴에 있는 연방지방법원에서 시작된 재판입니다. 이 재판은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 영어 약자로 SFFA란 단체가 하버드대학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한 재판입니다. 이 소송을 낸 원고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아시아계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하버드대학 입학사정 과정에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소송을 낸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 SFFA 어떤 단체인가요?
네, 학생과 학부모 등 회원 2만 명을 둔 비영리 단체입니다. 이 조직이 대학 입학 사정 과정에서 인종을 고려하는 것을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는데요. 하버드 대학이 입학 사정에서 아시아계를 차별한 것이 인종이나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민권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소송을 냈었습니다. SFFA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하버드 대학에 지원한 학생 16만 명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봤더니 아시아계 학생들이 학업 성적과 특별활동에서 타인종 학생들보다 훨씬 점수가 높았지만 합격률이 여기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하버드 대학이 어떻게 아시아계 학생들을 차별했다는 건지 궁금한데요.
네, 입학 사정 당국이 용기나 친절함 그리고 지도력 등 몇몇 평가 항목에서 아시아계 학생들한테 낮은 점수를 줘서 이 학생들이 많이 불합격됐다는 겁니다. SFFA는 소장에서 백인 지원자들은 21% 이상이 해당 항목에서 1, 2등급을 받았는데 아시아계 학생은 이 비율이 18%도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또 대학 당국이 평가 과정에서 아시아계 학생들이 똑똑하고 열심히 노력하기는 하지만 다른 학생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점이 부족하고 재미없다는 편견을 유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이 소송을 두고 하버드 대학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물론 이런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측은 2018년 신입생 가운데 23%가 동양계라고 밝혔습니다. 또 복잡한 입학 사정 과정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보면 안 된다고 반박했는데요. 지원자 성적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면을 봐야 한다고 하버드 대학교 측은 강조했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이 대학 입학 사정에서 인종을 고려하는 걸 허용하죠.
그렇습니다. 흑인이나 중남미계 등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제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가 또 다른 인종에 대한 역차별을 낳는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하지만 연방 대법원은 지난 2016년 판결에서 이 대학이 입학 사정 과정에서 인종을 한 가지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었습니다.
네.
한편 연방 법무부는 지난 8월 하버드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낸 SFFA 측 주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브루노 마스의 노래입니다. 당신을 만나면서 잠겨있던 천국 문이 열린 것 같다고 노래하는 Locked Out of Heaven 들어보시죠.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미국 곳곳의 다양한 모습과 진솔한 미국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장량입니다. 요즘 미국의 도시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스쿠터인데요. 스쿠터란 발판에 한쪽 발을 올려놓고 땅 위에서 미끄러지듯 타는 외발 롤러스케이트를 말하죠. 이전에는 아이들이 많이 타던 이 스쿠터에 전동 모터가 달리면서 이제는 직장인들도 출퇴근에 이용하는 하나의 교통수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스쿠터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스쿠터의 수거와 충전을 책임지는 사람들, 일명 주서가 새로운 인기 직업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 샌호제이로 가서 자세히 알아보죠.
첫 번째 이야기, 전동 스쿠터를 수거 충전하는 사람들, 스쿠터 주서.
샌호제이 도심에 전동 스쿠터를 탄 사람들이 활보합니다. 스쿠터를 타고 학교도 가고 직장도 가고 또는 그냥 재미로 타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스쿠터를 다 타고 난 후 스쿠터는 길바닥에 내버려 두고는 떠나버립니다.
Let's go. We're going to Meridian and San Carlos.
그러면 누군가가 스쿠터를 수거해 가는데요. 손전화 앱을 통해 스쿠터를 찾아 밤새 충전시킨 후 다음날 지정된 장소에 다시 스쿠터를 갖다 놓는 일. 바로 스쿠터 충전을 하는 사람, 일명 주서가 하는 일입니다. 슈발리 샤르마 씨도 스쿠터 충전인 가운데 한 명입니다.
I'm a stay-at-home mom. And my boy's not used to me leaving.
저는 쌍둥이 아들을 키우는 전업주부인데요. 어린애들을 두고 낮에 일을 하러 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밤에 애들을 재우고 나서 이 일을 시작합니다. 거리에서 스쿠터를 수거해와 밤새 충전을 시키고요. 아침에 일어나 스쿠터가 충전됐는지 확인하곤 아이들이 깨기 전에 지정된 장소에 스쿠터들을 갖다 놔요.
이런 작업이 가능하게 된 건 GPS 항법 기술과 스마트폰 앱 덕분입니다. 라임이라는 전동 스쿠터 공유업체에 등록된 스쿠터들은 시내 여기저기 흩어져 있지만 GPS 기술로 스쿠터들의 위치를 확인해 스마트폰 앱으로 신호를 보내면 스쿠터를 찾아 나설 수 있다고 하네요.
This is us. There's one up the street from us.
해군 하사 출신인 샤르마 씨는 자신의 트럭에 최대 29대의 스쿠터를 실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 대당 15kg에 달하는 스쿠터를 이렇게 많이 실어 나르는 것도 쉽지 않은 데다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해야 할 때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시내에 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한 번은 거리에서 스쿠터를 수거해 가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스마트폰의 앱으로 스쿠터 시스템을 풀어야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제 뒤에서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그 스쿠터를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봐요, 내가 여기서 있는 거 안 보여요? 라며 언쟁을 벌인 적도 있었습니다.
전동 스쿠터 공유업체들은 주서라고 부르는 스쿠터 충전하는 사람들 덕에 아무데나 내버려지는 스쿠터를 찾아내고 또 스쿠터를 충전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서들 간의 경쟁은 예상치 못했다는 게 스쿠터 공유업체 라임의 윌리 씨 설명입니다.
The fact that juicers do compare it to a game like Pokemon Go, I think it was a happy accident. 주서들 간의 경쟁이 문제가 되면서 우리가 마련한 대안이 있습니다. 바로 스쿠터 수거를 증강현실 게임인 포켓몬 고를 하는 기분으로 하자는 거예요. 포켓몬 고 게임은 손전화를 들고 다니며 여기저기 숨어있는 괴물을 잡는 건데요. 스쿠터를 수거하는 것도 게임처럼 생각하고 즐기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라임 측은 다른 스마트폰 게임처럼 주서들 간의 등급을 매기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샤르마 씨는 이때까지 수거한 스쿠터가 1,000대가 넘는다며 최고 등급을 받을 것을 자신했습니다.
The money keeps me going. Also, it's fun.
물론 돈을 벌기 위해 이 일을 하지만 사실 재밌어요. 고된 직업이지만 재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거리 곳곳에 숨어 있는 스쿠터를 찾아내는 재미가 정말 쏠쏠해요.
스쿠터 충전일은 무엇보다도 체력도 따라줘야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런 식으로 기업들이 단기 계약직이나 임시직을 활용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또 관련 일자리가 많아지면서 스쿠터 충전일은 매력적인 직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홈보이 인더스트리를 후원하는 연례 마라톤 대회.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출소한 후 사회에 다시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죠. 그런데 다양한 직업 훈련과 교육 등을 통해 조직폭력단에 몸담았던 사람들, 또 전과자들에게 제2의 인생을 열어주는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홈보이 인더스트리인데요. 전과자들을 사회에 기여하는 시민들로 만들고 무엇보다 다시 범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게 홈보이의 목표라고 합니다. 미 서부의 대도시 로스앤젤레스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바로 홈보이 인더스트리의 갱생 프로그램을 후원하는 행사였는데요. 매년 열리는 마라톤 대회에 올해도 많은 사람이 참여했습니다. 27살로 지난달 출소한 티파니 브라운 씨도 마라톤에 뛰기 위해 몸을 풀고 있었는데요. 브라운 씨는 조직폭력단과 함께 성장했다고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싸움꾼이었어요. 제가 연루된 폭력 사건만 9건에 달했죠. 정말 실수였어요.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날 마라톤에는 브라운 씨 같은 홈보이 인더스트리에 소속돼 갱생 훈련을 받는 전과자들은 물론 많은 후원자들 그리고 홈보이의 직원들도 참여했는데요. 홈보이의 창업자 그레고리 보일 씨도 함께 뛰었습니다.
홈보이 프로그램은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만 받지 않습니다.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요. 도움을 받기 위해 문만 열고 들어오면 되는 거죠.
온 가족과 함께 마라톤에 참여한 리처드 헤셀 씨는 감옥에서 나온 뒤 사회로 복귀하는데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친구들도 자신을 외면했고 직업을 찾는 것도 너무나 힘들었다는데요. 하지만 홈보이를 통해 새 삶을 찾았고 지금은 성공한 사업가가 됐습니다.
I'm a product of that. I've changed. I grew up in the gang life, so
사람도 바뀔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예가 바로 접니다. 저는 비록 조직폭력단에서 자라 감옥까지 다녀왔지만 지금은 새 사람이 됐죠. 그 누구에게든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홈보이 프로그램을 후원하기 위해 마라톤에 참여한 조셉 씨 역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Nobody's perfect. We're all humans. Life make, we make mistakes in life. So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살면서 실수도 하고 나쁜 길로 빠질 수도 있죠. 중요한 건 그런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얻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누구나 두 번째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출소한 티파니 브라운 씨 역시 홈보이를 통해 또 다른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패션 디자이너가 되겠다는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매년 홈보이 프로그램을 찾는 사람의 수는 1만 5천 명. 이 중 3분의 1은 다시 범죄를 짓는 반면 제2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이가 더 많다고 하는데요. 브라운 씨 역시 또 하나의 성공 사례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다음 주에는 미국의 또 다른 곳에 숨어있는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Speak Easy의 한 코너 트위터로 배우는 영어입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에서 강한 지진과 쓰나미로 큰 피해가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재산 피해도 컸는데요. 오늘은 이 사건에 대한 트윗 살펴볼까요?
As the death toll continues to rise from Friday's earthquake and tsunami, Indonesia calls 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help.
금요일에 일어난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사망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인도네시아가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Rise는 오르다, 증가하다 라는 뜻이고 continue는 계속된다는 말인데요. continue to rise, 계속 증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death toll는 사망자 수를 뜻해서 as a death toll continues to rise from Friday's earthquake and tsunami,
금요일에 일어난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사망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rise, rise, rise,
오르다, 증가하다.
continue to rise, continue to rise, continue to rise,
계속 증가한다.
death toll, death toll, death toll,
사망자 수.
call는
연락하다 또는 부르다라는 뜻인데요.
to call on someone는
누군가에게 요청하다, 요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Indonesia calls 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help.
인도네시아가 국제사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이야기입니다.
call, call, call,
연락하다, 부르다.
To call on someone, to call on someone, to call on someone,
누군가에게 요청하다, 요구하다.
오늘 내용 복습해 볼까요? As the death toll continues to rise from Friday's earthquake and tsunami, Indonesia calls 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help.
금요일에 일어난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사망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인도네시아가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오늘은 인도네시아의 지진과 쓰나미에 대한 트윗 한번 살펴봤습니다. Thanks for tuning in and see you next week.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밥 우왈치의 노래입니다. 나의 인생을 바꿀 검은 눈동자의 여인을 만났다고 노래하는 Amboy Eyes 전해드리며 전희만 인사드리죠.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ice of America.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